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인사를 까먹었는데 오늘도 또 까먹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주한 성전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도 예배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초중고등 청소년들이 평균 100명 중 2.5명으로 나왔고 숫자는 약 14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냥 게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게임하고 중독된 아이들이. 이게 심각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게임에 과몰입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런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성장한 후에도 술, 마약,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그 게임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보면 그냥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 피가 난무하고 그냥 죽이고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큰 위험한데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에 보면 지난 5년간 아동 성폭력이 무려 80%가 증가하고 10대 성범죄 발생률이 미국의 두 배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충격적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게임 속에서 그 잔인한 폭력 장면 그리고 잔인한 살인 장면 성범죄 장면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죄의식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방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찍이 간파했던 사탄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보여줌으로 저들을 실족해 만들었던 거예요.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죠.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선악과를 주의 깊게 바라보다가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하와는 결국 바라보는 것에 끌려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또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그동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집중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의 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구속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교회에서 훈련시킨 내용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던 증거의 장막, 성막이죠.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건물로 된 성전을 지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성전에 건물로 된 성전에 가두려는 잘못된 성전 숭배 사상에 빠졌고 그 결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두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도 목이 곧은 교만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전통과 유전을 신앙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던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스데반은 통렬하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이것이었죠.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바로 그 의인, 즉 예수님을 잡아서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결국은 죽게 만든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성령에 충만한 이런 설교를 들은 그들은 정상적이라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처럼 회개했어야죠. 즉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이었다면 그들은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였죠.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첫째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너희도 목이 곧은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와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스데반 집사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찔림 받았다. 디아프리오. 이 찔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극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디아프리오는 조각조각으로 톱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극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경노했다. They were furious. 경노했다. 또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는 말은 동물이 무엇인가를 막 물어뜯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짐승이 상대방을 물어뜯은 것 같은 모양으로 분노했다. 그런 뭐 이야기죠.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분노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분기탱천에서 스데반을 물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55절 56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보면 주목했다, 보고, 보노라 보았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 말이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 더 광분하게 만듭니다.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고 지금 저기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 나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아예 귀를 막습니다.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신들이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두렵고 한편으로 얼마나 생각하기도 싫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자신들의 엄청난 죄악을 드러내는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말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더 이상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예 귀를 막았어요. 그러고는 집사를 끌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이 최후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최악의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에요.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기관이자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았던 집단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 원수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짐승처럼 이를 갈면서 죽이고자 하는 걸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순간에 스데반은 잠깐 주님 보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5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생각해서 타협하거나 뜻을 굽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목숨이 경각에 놓인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두려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던 것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말씀드렸듯이 인자는 곧 예수님이죠. 스데반은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도 주님을 향한 그의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았고 그러기에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59절, 60절 그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었던 이재철 목사님 사도행전 속으로 3권에서 말하기를 스데반의 이 기도는 어떤 상황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위기의 순간에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였다라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처절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의 소중한 모습을 봅니다. 참된 신앙인. 그래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기 때나 아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믿음의 진면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죠. 첫째,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살이 끝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그의 유언설교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이 고백은 영생을 확신한다는 고백이죠. 비록 죽음은 지금은 핍박 가운데 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 품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그의 유언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요 영원영화의 몸입니다. 그러니 길이 참아 주가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셋째,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최후의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은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될 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이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잘 따르는 것처럼 하다가도 자기가 손해보고 혹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놀랬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신들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열심당원 출신 시몬과 같은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잠시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한순간에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지금 거의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의 길을 다 떠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혹은 장사를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신앙 양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만일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이지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바라보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타협과 배신의 시대에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록 내가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생애 커다란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욕망과 이기심과의 타협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어떤 믿음? 삶의 어떤 상황과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말이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이익과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그 최후의 순간에 보았어요. 흔히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8장 1절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일어서서 격려하고 지금 응원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놀라운 일이나 위대한 일을 목격할 때 저절로 일어나요. 감동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올림픽 양궁 경기 남자 개인전에서 김우진 선수와 미국 선수가 결승전할 때 세트스코어가 5대5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인 결승 샷 한 개씩 쏘는 순간 김우진 선수의 마지막 화살이 10점 라인 안쪽으로 딱 꽂혔을 때에 경기장에 있던 모든 응원단들은 다 소리치며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막 끝내려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벌떡 일어나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지금 일어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공산주의자들의 13년이 넘는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끝내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불가리아의 하랄란 포포프라는 목사님은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개신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동유럽 전체를 이제 공산주의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 결국 1948년 불가리아를 습격해서 당시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과 박해를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랄란 포포프 목사님도 같이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죠. 소련의 비밀경찰들은 하루는 심하게 매질을 하고 또 하루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공산주의자가 될 것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양면 전술을 사용해서 포포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끝끝내 목사님이 공산주의자가 될 것을 거절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고문 일변도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양쪽 발 안에 톱날이 선, 이 족쇄를 채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톱날이 찌르게 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하루에 몇 번씩 천장에 거꾸로 매달고는 채찍으로 쳤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요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발각이 되면 또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그리고 다른 감옥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발각이 되고 또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그렇게 옮기기를 무려 16번을 하셨대요. 감옥을 16군데로 옮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1961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석방돼서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는데 책 제목이 Tortured for his faith. 토처, 고문하다. Tortured for his faith. 그의 믿음을 위해서 받은 그 고문, 고난. 그런 뜻이죠. 이게 전 세계 25개국 말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말에는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포포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서 있었던 13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명이 진실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신앙. 둘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장장 1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사악함을 경험했지만 짐승보다 더 잔인한 인간의 야수성,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결단코 부끄럼 당하지 않게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케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 얼매기신 모든 세상 것들, 돈, 권력, 명예, 지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결단한 찬송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내는 주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전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